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의의 훈련에 유익하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커서는 늘 유년주일 학교나 중고등부를 가르쳤지만은 43세 중생할 때까지는 성경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구역성경 공부 가기 전에 그날 공부할 말씀 한두 번 읽어보고 토요일에는 다음 날 주일 학교에서 가르칠 말씀 한두 번 읽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기에 목사님이 매일 큐티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했고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연약했기에 더 중요하게는 영의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기에 매일 피일차일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새해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새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실제로 새해가 되면 1년 일독 통독표에 X표를 쳐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매일 3장, 4장씩 읽었습니다. 창세기 4, 5장과 10, 11장 족보 이야기에 부딪혀서는 지루해서 대충 읽었지만은 나머지는 재미있게 꼼꼼히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서도 전반부는 흥미있게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때워야겠기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건축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 성막 안팎에 있는 많은 가구들과 기구들, 성막 울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과 흉패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서 빨리 읽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로 들어가자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레위기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 건물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은 성막 앞 노천 마당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을 도살하고 가죽을 뺏기고 내장을 물로 씻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모두 태우거나 아니면 각을 떠서 그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지 무엇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한지 가르치는 것이었고 백성들이 그 거룩과 정결에 관한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의 예배와 목회자의 역할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 레위기에 쓰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건너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로 들어가서 성경 읽기가 더 지루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야기의 문맥,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에 걸쳐서 왜 성막 짓는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대충 읽었습니다. 그랬기에 왜 제사와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에서 길게 하시는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읽으면서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읽어야 되니까 읽고 넘어갔습니다. 레위기를 읽는 것이 힘들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야기의 줄거리, 문맥을 몰랐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레위기는 온통 법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누구에게나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 이거 협정 어그리먼트가 온 것을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예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사인을 합니다. 우리와 특별히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 규례들, 이거는 읽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법 하면은 우리는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당연히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결국 새해 결심을 합니다마는 늘 레위기에서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레위기는 전체를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일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해는 성경을 최소한 한 번은 통독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십니까? 그리고 결심을 하셨다면은 레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재미있게 아니면 지루해도 자세히 정독하십니까? 아니면 옛날 저처럼 레위기에서 넘어지거나 대충 읽고 넘어가십니까? 저는 오늘 2018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66권의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성경 통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레위기를 어떻게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중요한 지침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다른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도 유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읽으시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원어 표현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같은 진리를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쓴 것이다. 죄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펜대를 붙들고 움직이셨기에 물론 나의 개인의 그런 모든 경험과 체질과 이런 거 다 사용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것으로 말한 후에 곧 덧붙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의의 훈련에 유익하나니 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책 그리고 각 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거나 질책하거나 고쳐주거나 의의 연단을 받게 해준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훈련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 좋은 일들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제가 2012년 12월에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교의 초점은 16절 전반부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뒷부분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훈련에 유익하나니 성경의 어떤 말씀도 지루하게 들리는 족보 이야기, 인구조사 이야기, 건축설계도, 제사법, 음식법 이런 데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무의미하거나 아무 교훈이 되지 않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분들께 그리고 1년의 첫 주일을 출발하는 분들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까? 왜 하필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믿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기초가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생활 무슨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모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진리들 이거 다 이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가 없으면은 그 모든 진리는 다 허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이게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할 때 그때는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레위기를 건너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시 중동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둘째, 이야기의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셋째, 율법이 언제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알면 당시 문화를 알고 이야기의 문맥을 알고 율법을 해석하는 원칙을 알면은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들립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고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진리는 성경은 고대 중동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부지기수로 많다 하는 거 이걸 정상으로 여겨야 되지 이거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따라서 건너뛰자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구약 말씀 많은 것들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산이 400번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살면서 구약 말씀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당시 문화적 배경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너희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에 부딪히면은 얼른 스터디 바이블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흉패는 두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양털로 만든 실, 또 배로 만든 실, 종류가 다른 실 이걸 섞어서 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를 알 때 이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도 4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충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경성할 자인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애쓰는 자인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알면은 아무리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원칙은 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참 좋은 스터디 바이블이 여럿 있습니다. 훌륭하고 경건한 학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쓴 책들입니다. 성경 본문이 있고 밑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주석을 붙여놓은 책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고 주님 말씀이 진정 나의 생명이요 축복인 것을 믿는다면 이 스터디 바이블을 사는 데 필요한 3, 40불의 돈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책상 위에 스터디 바이블이 최소한 한 권, 두 권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돈은 새로 나온 아이폰 사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보다 주님이 수천 배 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 스터디 바이블이 없습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만 있으면은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무슨 뜻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돈을 투자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면서 성경책이 몇 없는 사람,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이 없는 사람. 물론 다른 많은 것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다 구입해서 사고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데 호소합니다. 제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귀하다면은 스터디 바이블 그 한두 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찾아보지도 않고 지루해하고 건너뛰는 것, 이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부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직장의 일 그렇게 하다가는 당장 쫓겨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보다 수백 배 똑똑한 경건한 학자들을 통해서 그 좋은 스터디 바이블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인도자들은 물론 스터디 바이블 두 개쯤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도 물론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성경의 어떤 책, 어떤 장을 읽건 그 문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진리지만은 이 진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읽기에 성경이 재미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3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3학년 수학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없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은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을 노예로 삶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것이 1장서부터 15장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알아야 됩니다. 16장서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장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그들 한가운데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장막, 지상 궁전,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5장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속으로 대단히 궁금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되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아 소멸되지 않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1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8장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때묻은 세상에 살기에 누구나 부정하게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11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년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 어떻게 다 제거하는지 그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 1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1년의 도덕법과 윤리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17장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얽어매기 위해서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명조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규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19편에서 무려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많은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은 절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9편 우리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크게 셋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편 1편 시작하면서부터 그다음에 시편 19편 그다음에는 시편 119편 가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는데 우리는 한두 절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도 다 소진되고 형용사도 다 소진되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무려 176절에 걸쳐서 성경의 많은 책보다도 더 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시편 기자와 같은 노래가 없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명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건너뛰지 마시고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고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앞장을 보고 바로 앞장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앞에 책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가 전체 숲에서 어디에 있고 왜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다 make sense 되기 시작하고 재미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진리는 율법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 그 안에 둘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주셨다 하는 것.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러니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또 어떤 말씀을 20장에서 하시는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니라. 그 다음에 제1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받았기에 너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는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라는 말 듣기 원하기에 내가 이걸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저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모시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원치 않는다면 상관없다. 원한다면 내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 늘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지 않고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이쿠 큰일 났구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네. 물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해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의지로 결단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산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도덕주의자들은 이것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No.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화,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싶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이 있지 시내산이 먼저 있고 출애굽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기억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모든 율법 하나도 예외 없이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힘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무조건 그 말씀 무시하고 건너뛰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회를 5년, 10년, 15년을 다녔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나이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 존귀한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이 나도 올해에는 기필코 성령 세례를 받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진리, 성경을 보면 거의 전체가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모세오경 이거 율법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모든 거 이 율법서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 우리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지만은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기에 이 율법을 이제는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율법 뒤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개인의 재산권과 개인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소수 백성이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까지도 모두 복된 삶 살기 원하시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뜻 이것을 헤아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경박한 크리스천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픽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법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지 않냐고. 하나는 도덕법이고 하나는 민사법이고 하나는 예식법, 제사법이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옛날에 제사제도 다 폐하신 거 모르냐고. 그 왜 제사제도 지키려고 그래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사법, 음식법 다 폐하신 건 모르냐고. 특별히 우리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베드로에게 너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감사하고 먹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먹지 못할 게 없다. 다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왜 음식법을 지키느냐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제사법, 외적인 음식법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많은 말씀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교훈이 없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에 그때 문화에서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그거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한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저 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야 된다 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한 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제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습하셔서 보여주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했는데 매일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사법 폐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뵙는 것은 지금도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은 뵙지를 못하고 그리고 참 거룩함이 없으면은 궁극적으로 뵙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훈련을 준다 하신 말씀 믿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이 법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은 필요하고 바람직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 법으로 도움과 보호를 받아서 유익하게 되겠는가? 내 생각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으로 제약을 받겠는가? 이 법에 따르면 어떤 가치들이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겠는가? 누구의 필요와 권리가 옹호되겠는가? 이 법은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어떻게 반영하는가? 어떤 원칙들을 여기 있는 구체적인 사례법들이 구현하고 예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늘 기억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깨닫게 되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새기게 됩니다. 레위기의 모든 법과 명령과 규례들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윤리와 사회적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질문이 완전히 바뀐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어려운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한도로 율법을 지켜서 턱걸이하고 천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접근 방법입니다. 다른 접근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면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최소한의 율법만 지켜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왜 잘못됐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거 평생 동안 하겠다 하는 태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면 안 돼? 아주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것, 이것을 계속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이게 가능하겠는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내가 계속하면은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게 되겠는가? 이거를 하면은 나의 기도가 더 효과적이 되겠는가? 나의 전도가 더 담대하게 되겠는가? 사단의 길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것을 계속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건너뛰고 싶은가?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는 영혼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모세오경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가장 한가운데 산 등성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책이 근데 제일 중요한 책의 전체 요지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책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들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뛰건 자시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레위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갖다 댑니다마는 사실은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과격하게 물리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나 그때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나 앞뒤 문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도 보통 헛소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모르면은 길을 쓰고 앞에 있는 거를 찾아보거든요. 길을 쓰고 배경 지식을 찾거든요. 근데 유독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그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은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다른 인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석서를 쓴 다른 사람들, 교회의 성경 공부 인도자들, 교회의 교사와 목사들을 사용하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다 해야 됩니다. 올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 1년에 한 번은 통독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지상 최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려운 족보나 인구 조사나 아니면은 각종 율법에 관한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째,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 문화 배경이 어떤지 공부하자. 두 번째, 앞뒤 문맥을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니 앞에와 뒤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자. 셋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셨고 모든 율법에 관한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원칙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폐해진 말씀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원화학교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다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라감으로써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